지난 2012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등록되어서 장안의 직가를 높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사실 매년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책들은 대부분 자기개발이나 아니면은 소설이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근데 2012년은 아주 독특하게 철학 도서가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등록됐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상 사실 철학 도서가 베스트셀러 되는 것은 참 보기 힘든 일인데, 이게 본래 또 한국말로 쓰여진 책도 아니었고 독일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주요 신문들과 방송 매체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앞다투어 다뤘는데, 이 책의 제목이 바로 피로사회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독일 조형예술대학의 교수였던 한국인인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이고 또 작가이신데,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논제를 이제 사회에 꺼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과 중심의 세상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과에 집착하여서 스스로를 착취하며 살아간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자아는 필요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은 우울증을 낳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 책의 요지를 좀 이렇게 좀 핵심을 좀 담아 놓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외판원이라면 이번 달에 차를 몇 대 팔아야 되고 책을 몇 권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성과가 있는데,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착취하며 살아가고,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 스스로 계속 자기 자신을 착취하면서 피로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뭔가 자꾸 막 성과를 내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힘없이 이어가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회사나 가게에서도 일하실 때 보면 무언가 성취하고 이뤄내야만 나의 어떤 존재 가치가 확인되는 그런 세상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마치 내가 내 동료들보다 혹은 동기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 그런 사회. 그래서 저자가 우리가 사는 사회를 피로사회다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이 책이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어요. 한국에서도 20대와 그 50대 사이에서 정말 내 인생을 내가 너무 착취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거죠. 왜 이렇게 읽기 어려운 철학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또 공감을 불러일으켰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한 경쟁이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오늘만 막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치열하게 무한 경쟁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냥 지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 또 쉼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은 눈이 부시게 발달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65세 이후에 은퇴하면 그래도 조금 삶이 좀 여유롭게 시간이 흘러갔다 하면, 요즘에는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쉼이 없는,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쉼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필요한 주님의 초청장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시간상 28절부터 말씀을 좀 포커스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2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게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 분사 능동형인데 그런 것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막 일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막 exhausted, 완전히 지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부터 출근해서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다가 혹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 일하고 돌아온 직장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 가방 던져놓고 그냥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지금 옷도 못 벗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지쳐있는 그런 상태 있죠. 우리가 흔히 파김치가 돼버린 상태라고 말하는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피곤함에 침대에 누우면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는 그런 몸 상태인 거죠. 그게 수고하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원해서 짐을 짊어진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거운데 벗어버릴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거죠. 우리 한글말로만 보면 이 리앙스가 안 살아나는데 원어를 보면 이 두 가지 느낌이 확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내가 원치 않은 짐을 짊어지고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사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 너무나도 이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숨가쁘게 막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했는데 너무나도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 있고 이 짐을 막 이 벗어버리고 싶어도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이잖아요. 내 의지적으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짐을 갖고 있으니. 근데 오늘 이 참 어렵고 피곤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이처럼 아무도 도와줄이 없고 힘들게 홀로 씨름하며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또한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계신 구원자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좀 그 내용을 한번 좀 봅시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8절과 29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고 원래 29절에 원래 이렇게 나오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힘이 세고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내게 와.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연결되는 게 논리적으로 더 맞아 보여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사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9절 보면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힘들지? 너 여기 내게로 와. 너 나한테 와서 너 쉬렴. 나는 말이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그러니까 28절을 보면 인생의 희망을 발견했던 사람이 29절에 와서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왔는데 아니 무슨 온유가 밥 먹여줍니까? 겸손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힘이 있는 여호와니,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여호와니, 이렇게 소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소개하셨는지,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은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좀 책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제임스 낙스라는 목사님이 쓴 성령의 열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책에서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온유는요 거대하고 잔잔한 호수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아주 크기가 크고 물결이 일렁이지 않는, 파도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를, 아니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요 돌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벽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돌을 이 벽에다가 던지면 벽에 맞고 튕겨서 올 거예요. 우리가 유리병을 들어가지고 벽에 던지면 벽은 유리병은 벽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 나죠. 그러나 호수는 어떻습니까? 호수는 뭘 던져도요 그냥 잔잔하게 그냥 그걸 다 받아들여줘요. 온유라는 게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방을 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 이건 어떠한 표현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지금 내 인생에 어떠한 상처가 있어서 정말 마음이 막 골아버릴 대로 아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잔잔한 거대한 호수가 되신 주님은 못 받아주실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돌볼 때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야, 저 사람은 내가 들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야,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기고하지?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꼬였지? 저분은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어렵지? 막 받아주기가 힘든 그런 삶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시는 건 뭐예요? 나한테 와. 나는 받아줄 수 있어. 나는 마음이 거대하고 잔잔한 호수 같아서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알아줘요 하면 벽에 부딪히는 유리병처럼 깨져버리시겠지만 나한테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인생이 없고 주님이 받지 못할 인생이 없으세요. 그분은 넓은 호수와 같은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주님 근처라도 갔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가려고 해도 주님이 막으셨으면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온유하시다라는 그것은요 내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내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내 삶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야야야야 나 그거는 감당 못하겠다. 야 그거는 너가 혼자 해라. 그거는 내가 못 도와줘. 주님 절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 내가 도와줄게. 그래 그 힘들고 어려운 상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 가지고 와. 나한테 와.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온유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죠.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웰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주님은 자기를 겸손하다고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의 메시지에서 늘 듣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 구유라는 가장 낮고 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어요. 죽는 그 순간에도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수들이 매달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아이랑 놀아주려면 때로는 무릎을 굽혀야 돼요. 때로는 허리를 숙여줘야 돼요. 그리고 기어가는 아이들이랑 놀아주려면 때로는 몸을 납작 엎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지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나는 능력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힘이 많은 권세 있는 자다. 주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힘으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물질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참으신 그 온유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온유와 겸손의 뜻을 이해했을 때 아, 나도 주님께 갈 수 있구나, 나 같은 분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29절에 나의 멍에라는 표현을 쓰셨고 30절 보면 또 내 멍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주님의 멍에도 있지만 또 다른 멍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멍에가 뭐죠? 멍에? 멍에는요, 두 짐승을 함께 묶어 놓는 나무로 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에서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갈고 있는 소가 있는데 한 마리만 가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갈아요. 힘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속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소가. 그러면 쟁기가 자꾸 이렇게 꺾이지 않겠습니까, 뒤에? 그래서 이 소가 나란히 밭을 갈을 수 있도록 두 소가 스피드를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 묶어놓은 그 나무 틀을 가지고 우리가 멍에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유대교에서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유대교의 문화에서 봤을 때 멍에를 맨다라는 이 표현은요, 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로부터 율법을 배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라는 이 표현 다음에 내게 배우라 라는 이 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죽은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예전에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보시면 한국은 사실 소 두 마리로 이렇게 쌍결이로 이렇게 소로 밭갈진 잘 않아요. 소 한 마리로는 이렇게 가는데, 근데 유대교는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소 두 마리로 이렇게 밭을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소 한 마리는 좀 약간 노련한 소를 갖다 둬요. 그리고 옆에다가 붙여주는 소는 아주 풋내기 소, 새끼 소. 이제 일 시작하는 소들을 옆에다 딱 붙여둬요. 그러면 실제로 밭을 갈아 나가는데 힘은 누가 줘요? 어미소, 아비소가, 황소가 이렇게 지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소는 뭐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은 이 소가 지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멍에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자꾸 내가 혼자서 끌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힘들고 지치고 무겁고 짐이 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주님이 메고 계신 그 멍에 내가 올라타서 같이 나가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힘으로 내가 공급받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구나. 주님이 그 가신 길을 내가 같이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복된 인생으로 주님은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피로한 세상이거든요. 너무나도 피곤한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쉼 없이 계속해서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힘든 것이 이 사회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면 피로사회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겠어요. 근데 이러한 쉼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있는 너, 너가 원해서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아니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있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대한 잔잔한 호수 같아도, 돌을 던져도 유리병을 던져도 받아주시는 주님, 받아주시지 못할 인생이 없는 주님이시니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에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 짊어지지 마시고 두려움의 멍에, 염려의 멍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딱 붙으셔서요,
오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라 할 때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다 정말 피곤하고 피로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당하는 수고는 끝이 없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우리가 원해서 진 것보다 원치 않지만 짊어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괴로운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셔서 우리를 돕는 이가 계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뜻을 배워서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우리의 두려움의 멍에, 염려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